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하십니까? 인생을 살다가 큰 낭패를 당하거나 역경을 당했을 때 어디에 가서 내 하소연을 하고 또 도움을 구하기도 합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답은 명료하지요. 하나님, 내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가서 내 사정을 아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어려움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믿음의 길을 가거나 신앙인으로 내가 처신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역경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물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랬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모든 것이 인과의 원리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도 결정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 종결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역사의 한 장이 마무리되었을 때 내려지는 결론입니다. 그렇게 거창하게 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인생에 몇 개 마디가 있다고 치면 한 마디가 마무리되었을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셨구나 하고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손에 쥐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간에는 얼마든지 콩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분명히 알곡을 뿌렸는데 가라지가 여기저기서 자라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했는데 그것이 내게 오히려 재앙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직면하게 되면 영적으로는 보통 때보다 이 데미지가 큽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면 회개하면 끝나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 위에 산다고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지치고 낙심되고 심지어는 소진되어 버리기도 하지요. 이때도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냐? 아마도 많은 분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내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하나님 때문에 이 어려움이 온 것인데 그 원인자에게 또다시 도움을 구하고 그분께 가서 머리를 조아린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지요. 이미 이 단계에 오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도 찾아와요. 그래서 의심이 되는 대상에게 뭔가 해결점을 구한다? 쉽지 않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을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극한 상황입니다. 뭘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 믿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믿음이 나를 위해서 지금 제대로 작동해 주지를 않고 있다. 그렇다면 나는 이 믿음을 솔직히 말하면 신뢰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요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끝지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호로록 사라져버리신 것 같아요. 광야로 하나님께 이끌려 갔는데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고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야말로 내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기분 좋고 잘 나갈 때는 이런 질문 하지 않아요. 들떠 있으니까. 근데 이런 내 믿음의 거의 끝자락, 한계 상황이 됐을 때 본질적인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야 됩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가? 셋 중에 하나로 정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 붙들고 왔는데 오히려 일이 잘못되고 힘들어졌다. 더 이상은 견디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신앙은 내게 도움도 되지 않고 내 인생을 더 이상 행복하게 해주지도 않으니까 접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걸. 성경에는 이런 인물이 나오죠.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하다가 그 전도여행이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결국은 선교를 접고 다시 떠나버리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 대마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더 이상 따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저주저하고 슬그머니 그 신앙 내려놓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하늘나라 생명책에 동일하게 기록되는 거예요. 아무개하고 땡땡 세상을 사랑한 자. 우리들 중에는 이런 대마 같은 분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은 안벌이 돼 인간적인 궁리를 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들여놓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런 길을 택합니다. 세상 사는 지혜라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북쪽의 최강자가 되어서 노도처럼 남유다를 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결국 남유다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서 상호보호 협정을 맺고 애굽 병사들을 유다 땅으로 들여오게 됩니다. 물론 바빌론에게 대항하기 위해서인 거지요. 왕이나 국가로서는 국방과 외교의 술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유다를 보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다. 이미 지은 죄에 사태를 악화시켜서 죄 하나를 더 얻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짓는 죄입니다. 난관을 벗어나려고 수단을 내는데 그 수단이 오히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수단이에요. 이거는 죄에 죄를 더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주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옛날에 늑대 피하려다가 벗만 난다는 말이 있죠. 딱 그런 모양이 된 겁니다. 유다는 결국 이 동맹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성도 개개인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재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당회나 교회가 자꾸 교회에서 뭔가 수익이 되는 사업에 눈길을 돌리고 교회를 영리법인처럼 인식하게 되는 일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전형적으로 바벨론 맞겠다고 애굽을 안방에 들여오는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이런 교회는 역사 속에서 씨를 말리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씨가 있고 종자가 있어요. 좋은 씨, 좋은 종자는요. 네 대뿐만 아니라 2대, 3대, 4대 계속 물려주세요. 복음이 확장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보니까 이 종자가 안 좋은 종자인 거예요. 이런 종자는 씨를 말려요. 당신을 진심으로 믿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 안에 성도들의 신앙은 이미 변질된 신앙이니까 그건 씨를 말려야 후대에 악한 씨가 남겨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힘이 약해지니까 자꾸 정치에 손을 대서 그 정치 영향력으로 교회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주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정치에 물타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에 대한 확신도 충성심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념과 동일시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들이 한 단위 국가에서 주를 이루게 되면 이 교회들은 세월 속에서 씨를 말리세요. 좋은 씨여야 후대에 물려주는데 이미 나쁜 씨이기 때문에 물려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으로 인해 오히려 어려워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은 하나입니다. 마음을 확정하여서 믿음의 동기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왜 믿으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정말 어떤 존재인 것이지? 이 본질적인 질문에 지금이야말로 명료하게 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왕이시지요. 하나님이 내 주님이시지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분이 주님 맞고 왕 맞습니까? 그분이 왕이라는 말은 그분이 내 인생의 센터이고 중심이고 그분이 태양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주위를 도는 행성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나는 여태까지 말은 그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했지만 내가 필요할 때만 그분이 주님이셨던 것 아닌가? 그분이 내게 도움이 되니까 주님 삼았던 것 아닌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저분 따라가면 절대로 굶어 죽을 일은 없겠네, 저분을 임금 삼아서 우리가 왕을 삼자, 이 마음으로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사실 주님이 아니지요. 그분이 왕이 아니지요. 내가 그분을 왕으로 고용한 거예요. 내 필요를 위해서,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 험해 보이는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싶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어느 시점에 오면은 이 신앙 메커니즘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때가 옵니다. 지금 내가 그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나는 내 안에서 굉장히 당혹해하고 쩔쩔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을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어정쩡하게 믿을 수도 없다. 이때는 내 마음의 동기를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이제야말로 명실상부한 내 마음의 왕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내 존재 중심에 이분 자신을 세우고 나는 그분의 제자로 살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정답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을 갔죠. 하나님 뜻대로 산 것 때문에 사울왕 눈밖에 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니까 거역하지도 못하고 대항하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눈밖에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신앙 때문에 지금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광야 한복판에 있는 아둘람 굴에 있으면서 세상은 캄캄해 보이는데 오히려 마음의 눈을 열어서 확정해요. 자기 마음을 확정합니다. 믿음을 완전히 혁신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으면서 그 굴에서 하나님 대관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진정으로 왕으로 세워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가라고 하면 가고 이제 하나님이 죽으러 하면 난 죽을 거야. 이게 마음에 확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생을 보는 전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치고 소진하고 곧 쓰러져 버릴 것 같았는데 새 힘을 받으면서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이게 돼요. 그 시편 57편 10절에 말합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들 시편의 이런 구절을 볼 때 이걸 단순히 수사학적인 표현이나 시적 표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실제로 다윗은 이 순간에 하늘과 궁창을 본 거예요. 하늘을 봤더니 그 하늘에는 주의 인자가 온 천하를 가득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궁창까지 가득 채우고 있었던 이 영적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이 세상 다스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거 맞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내 존재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 것입니다. 사실은 달리 보인 것이 아니고 이때 비로소 영안을 열어서 진정한 현실을 보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적 현실이다, 이게 은혜의 현실이다, 하나님의 현실이다 말했던 거 바로 그거 이제 보고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진리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인생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로 유혹이 찾아와요. 그 굴에 있는데 사울이 그 굴에 들어왔어요. 장수를 다 물리고 사울이 혼자 뒤를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사울은 굴에 있는 다윗을 못 보지만 다윗은 사울을 보죠. 깜깜한 것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다윗 주변의 장수들이 말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다윗 장군님이 우리에게 말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저 원수 사울을 장군님 손에 맡기셨습니다. 다윗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마음에 확정했더니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내가 결심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 고난을 끝낼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 뒤로 가서는 칼을 빼들고 살짝 옷자락만 베고 보내줘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윗이 단순히 사울을 살려준 것이다 원수를 사랑해줬다. 이런 국면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때 이스라엘 왕조 역사상 처음으로 왕이고 정치인이지만 왕이고 정치인이기 전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거예요. 자기 사람들 앞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에게는 안전이나 행복이나 심지어 자기의 육체의 생명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 이것을 이날 가르쳐준 것입니다. 훨씬 중요한 거 뭡니까?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훨씬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내 속에 애굽을 슬쩍 들여오고 있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단순히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사울에게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풍모예요. 이 사람이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 신변에 어떤 일이 일어났건 어떤 불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지킬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마땅히 따를 대상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하는 것. 이게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장수들에게 지금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팔복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섯 번째 복이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은 진정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여기서 이 마음이 헬라어로 카르디아인데 그냥 마음이 아니고 존재와 인격의 중심입니다. 다른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에요. 심장이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피를 뿜어내주듯이 사람이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동기의 핵심, 요게 카르디아입니다. 그것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복이 있다. 카타로이스라 그래서 일편단심, 이렇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번역했더라고요. 곁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하는 마음. 시편 86편 11절에 일심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그 일심이에요. 분리되지 않은 마음이고 분열되어 있지 않은 충성심이에요. 위기에 닥치면 사람의 마음이 분리되고 분절되고 나눠지고 파열돼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분리되지 않는 마음이고 분열되지 않는 충성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게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 세상으로 되돌아가려던 마음 접고 내 마음 속에 애굽을 슬며시 끌어넣으려던 마음들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죽이려는 원수도 그냥 살려보내줘요. 지금 다윗은요, 신앙의 정도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살려보낸 다윗에게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해?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주님이 진짜 쓰시는 믿음과 잡것이 섞여 있는 믿음이 판별나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항상 원수는 나에게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을 넣어줘요. 너 그렇게 처신하는 거 모양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너 세상에서 낭패당할 수 있어. 이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음성을 다루느냐는 거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그거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제가 특정교회 세습 문제를 놓고 설교를 했었지요. 2017년 9월에 부임해서 2018년 6월 달에 죽다가 살아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월 달인가 우리가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9월에 일이 터졌어요. 목회자라면요. 부임한 지 3년도 채 안 되고 중간에 엄청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이 교회 안정적인 리더십의 기반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위험한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근데 결국은 해야 됐어요. 왜냐? 세문환교회 강대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제 안에 신대원 2학년 때부터 개척교회를 해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목회를 잘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게 서바이벌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목회가 안정되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는 했어야 했어요. 그게 세문환교회이기 때문에요. 한국교회 선교에서는 손해본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엄청난 고통을 그 뒤에 지난 6년 동안 당했어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왜 이런 소리가 제 안에서 안 들렸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내가 결정할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십니까? 저 살아있잖아요. 안식년 잘 갖고 돌아왔잖아요. 교회 바깥에서 온갖 얘기 다 들렸어요. 그 6개월씩 안식년 가지면 큰일 난다고. 목사님 그러다가 책상 뺍니다. 우리 세문환교회나 우리 세문환교회 장로님들을 모르고 하는 얘기죠. 잘 돌아와서 여러분들 반갑게 만났잖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요. 뭐냐면요. 신앙의 정도로 갔을 때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저 자신의 보증을 지금 서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내게 긍휼 베푸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할 때에도 긍휼을 베푸셨어요. 긍휼이라는 거 헤세드, 크레테스토스, 이게 뭡니까?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베푸시는 사랑, 이게 긍휼이에요. 우리가 다 이 긍휼 받아서 주님 알게 된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러면 당신 때문에 분열되지 않은 충성심으로 섬기는 자, 당신 때문에 분리되지 않은 일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자,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 신뢰하셔도 됩니다. 강철 같은 신뢰를 하나님께 가지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40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인생을 살다가 피곤하고 지친 인생의 걸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자기 꾀에 빠져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 따라 살다가 거친 세상에서 피곤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어떻게 해야 되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뭐라고요? 세임을 얻는다. 그래서 이 앙망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콰바라 그러는데요. 분열되지 않은 충성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앙망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떤 상황에서도 분열되지 않는 충성심으로 성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끝까지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 밀고 나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주님의 한계 상황입니다. 주님이 육체를 입고 사시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사시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한계에 거쳐서 영이 뚫고 나가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받쳐주지 않는 걸 이때 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피하세요. 안 도망가세요. 분열 없는 충성심으로 성부를 향한 충성심으로 자기 육체의 한계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과봐. 하나님 한 분만을 전심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새 힘을 얻으셨죠? 인간 육체의 한계를 영의 힘으로 넘어가셨습니다. 다 되었다. 가자. 담대히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고 그 끝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든데 그냥 두시며 나를 이런 처지에 떨어지게 하고 뒷짐지고 계시겠습니까? 만일 내게 그렇게 느껴진다면 주님이 지금 뒷짐지고 있으신 것처럼 보이는 데는 사연이 있다.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뭐겠습니까? 이제는 네 마음을 확정하여라. 이제는 네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네 마음을 확정하여라. 여태까지는 너를 위해서 나 여호와를 믿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믿음은 작동하지 못할 거야. 이제부터는 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이 확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도전에 겸손하게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혜롭게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내 인생은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어느 날 내 인생의 얕복강에 씨름하자고 찾아오셨을 때요, 주님이 씨름 거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전의 패턴과 신앙 방식은 이제는 종결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 왕삼으려고 하고 하나님 왕으로 고용했던 믿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독수리 날개 치듯 새 힘 주시려고 오신 것이구나. 믿으시고 주님 앞에 부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앙망하며 나를 숭앙하며 세상에는 돈과 물질과 명예를 왕삼으며 달려갔던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의 방에 애굽을 초대하여서 하나님을 조정해보며 물타기 하려는 신앙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하셔서 독수리 날개치듯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